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당국이 북한의 석유 제품을 넘긴 의심을 받는 파나마 선적의 유리 운반선을 평택항에 억류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한국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파나마 선박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375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관계 당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박을 억류한 것이 공개된 것은 며칠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 지방 해양수산청은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파나마 선적의 5,100톤급 유리 운반선 코티호와 관련해 지난 21일 평택 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어 평택 직할 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 선박을 입출항 허가 선박으로 정하고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선박의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인으로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르두 마을에서 어제 경찰과의 충돌 중에 적어도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은 오늘 지방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사태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두 명이 사망한 이란 중부 로레스탄주의 하비볼라 코자스테프르 부지사는 오늘 국영TV와 인터뷰에서 경찰과 보안군이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속에서 혁명의 적과 타크피리 단체들, 외국 요원들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압돌라우만 라우마니 파즐리 내무장관은 이날 국영TV에 발표한 성명에서 질서를 교란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행동에 따른 책임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반정부 시위는 식품 가격 폭등과 높은 실업률에 의해 촉발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케냐 중부지방에서 오늘 아침 버스 사고로 적어도 3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AFP통신은 나쿠르와 엘도레트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부시아를 출발한 버스가 나쿠르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12월 한 달 동안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신문인 더 스타는 사고 당시 버스가 반대쪽 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르주에서 전주지사 장례식을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주정부 대변인은 BOA에 적어도 1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대부분은 민간인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보도들은 이번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었습니다. 아직 이번 폭발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카불의 시아파 문화센터에 대한 공격으로 41명이 사망하고 80명 이상이 부상한 지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새해 전야 축하 행사가 열리는 타임스 스퀘어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자들은 2018년에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볼드랍 행사를 보기 위해 약 100만 명이 타임스 스퀘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타임스 스퀘어 주변에 1,000대 이상의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고 기록적인 숫자의 보안 당국자들이 순찰에 나섰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건물들에 저격수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타임스 스퀘어로 들어가는 방문객들은 금속 탐지기와 보안견 등 두 차례 검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보안군이 예정된 시위를 막기 위해 킨샤샤의 카톨릭 교회에 최루가스를 발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오늘은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뉴스를 되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있었고요. 또 핵과 미사일 개발 완성을 위한 북한의 질주, 이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뉴스 포커스에서는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시창 기자,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북핵 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먼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 연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예, 먼저 들으신 건 트럼프 대통령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이었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라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자살 임무를 수행한 로켓맨이다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반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이례적으로 이제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깡패라고 부르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 단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과거에도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나서서 이른바 말폭탄을 주고받은 선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주고받는 이런 설전이라고 할 거예요. 말폭탄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북한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험한 말을 한 것은 사실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네.
가령 그 조지 부시 아버지 말고 아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히틀러의 몇십 배 가는 폭군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었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요 바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었죠.
예.
원숭이라고 흑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그렇게 외모를 갖고 비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절제됐거나
예.
또는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히틀러의 버금가는 폭군이라고 한 북한 관영 매체의 부시 대통령 비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국무부의 부대변인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나 어디에서 따지겠다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을 원숭이라고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서는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대응하진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그 북한의 말하자면 이런 관영 매체들의 상당히 상투적인 비난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라는 게 과거의 경우죠.
예.
그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나서서 트위터를 통해서나 또는 어쨌든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서로 맞대응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 북한 쪽에서는 그동안의 거친 발언들을 미국을 향해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서 함께 이제 맞받아치면서 뭐 결과적으로 비춰지기는 설전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의 대외 선전 그 발언들이 굉장히 거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발언을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어차피 그 부드러운 말이 오가는 그런 성격들은 아니라는 걸 예.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1년 내내 이 미북 관계가 계속 갈등의 연속 그리고 또 증폭되고 이래왔기 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그런 그 심한 말들이 이제 오갈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처음 아주 본격화된 것은 아마 그 8월 7일에
예.
연평도 백령도 해상에서 이 한미 그 해군이 이 그 훈련을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북한과 가까운 곳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거기에 이제 불만을 나타내면서 서울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죠.
예.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도 역시 이제 심한 말을 합니다. 함부로 날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세계가 그 목격하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 그 fire and fear이라고 하는
예.
그 아주 굉장히 많이 그
그렇죠.
언론에 그 보도가 된 그런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미사일 발사 때마다 또 핵 그 실험 실시할 때마다 점점 더 격화돼 왔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네.
그 그냥 말하는 투가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두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죠.
그렇게 첨예하게 대결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니까 다들 저러다가 정말 뭐가 터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그 불안감이 1년 내내 계속된 그런 해였다고
예. 지금 노시창 기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그 북한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의 굉장히 이례적인 강경한 발언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적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나 미국을 향해서 말하자면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하자면 강성 대응으로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견해가 대두됐었는데요.
예.
말하자면 기본적인 이유는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핵 문제를 좀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나 이 대통령의 이런 즉흥적인 그런 형태에 가까운 발언들은 미국의 전략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면에 나서서 그 말하자면 말폭탄을 주고받는 사안들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오판을 자칫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었고요.
네.
앞서 노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염과 분노 또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
예.
이런 강한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의 자칫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비판적인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사실 그 적절치 않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북한에 대해서 뭐 강경론을 폈다거나 그리고 김 위원장을 줄곧 폄하하기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예.
그 북한을 이렇게 뭐 비난하는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햄버거를 같이 먹을
그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햄버거를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미국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친근한 사람끼리 앉아서 뭐 체면 따지지 않고 뭐 예의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가까운 친구들끼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또 그런 자리 그것이 이제 햄버거 식당이라는 것인데
예.
그런 데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일까 하고 궁금하던 차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뭔가 그러면 과거와는 좀 다른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그 말만 하고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강경으로 이어지다가
예.
한참 강경 발언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또 한 번은 그 김 위원장을 만나면 이제 또 영광이겠다 그런 말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아, 또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다 물 건너간 걸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예.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는 뭐 북한이 계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핵실험 이런 도발이 있었다는 것도 뭐 상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서 조야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위치, 지금 포지션을 봤을 때는 지금 행정부 내에서는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 이상으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결정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말하자면 거슬리는 다른 뭔가 그 전략이라든지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고위 당국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미국 내에서 대화 협상을 강조하는 그런 국무위원급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틸러슨 장관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대해서 몇 차례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백악관에서 보좌하는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도 미 행정부 내에서는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북 군사행동에 말하자면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런 맥락입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틸러슨 국무장관과 더불어서 국방장관 그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에 말하자면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고요.
예.
신중하게 말하자면 북한과 관련한 접근을 하는 그런 고위급 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강경한 어떤 전략의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밑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맥메스터 보좌관 그리고 그 말하자면 정책 라인은 아니지만 마이크 폼페오 CIA 중앙정보국 국장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강경한 대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미국은 올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가 하면 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뭐 직접적인 뭐 사건들 이런 것들도 있었죠.
네,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 그리고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이제 사망 사건인데 2월 24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공항에서
예.
여성 두 명한테 피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사실상 북한이 배후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국적자 8명이 이 연루가 됐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용된 그 맹독성, 독극물, VX가 사용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테러 행위에 이제 그 해석, 테러 행위로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됐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이 다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아마 북한의 그 관리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굉장히 긴장된 시선으로
네.
보고 있고 또 공항을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정황을 보면
네.
아 이것은 북한이 이 배후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지휘나 의도 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극적인 것이 대학생 오토 원비어입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라고 University of Virginia라고 바로 워싱턴과 인접한 주에 있는 명문 주립대학인데
네.
거기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어떤 그 선전 그 뭐 유인물을 이제 아마 보통 그 미국의 대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호기심도 많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자세한 정황을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죠.
뭐 조사를 해볼 수도 없고 이미 또 당사자는 죽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갑자기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가서 데리고 왔는데 의식불명 상태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돌아와 가지고 회생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학생도 비극이고 가족도 비극이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했던 사람이나 좀 온건하게 나갔던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그런 그 예. 인상을 준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9년 만에
예.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북한 문제에 전면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또 북한에 대해서 단행된 여러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올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모두 17차례에 걸쳐서 20발 이상 이 탄도미사일을 쏴 올렸는데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일찍이 감지됐습니다. 이 북한 관영 매체가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2017년 신년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교의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 뭐 수소탄 시험 이야기도 나왔고요.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륙간 탄도로켓 또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차례가 넘는 북한의 도발. 이미 이때 이 신년사에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잠깐 들어보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은 이 2017년 한 해를 핵무력을 완성하는 해로 그 설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하자면 짐작이 충분히 가능했고요.
예.
실제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좀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연례 그 합동 군사 연습을 계속하고 또 핵 위협을 계속하는 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결국 그날 2017년 한 해 동안 핵무력 완성을 위한 잇따른 말하자면 개발, 시험 이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 17차례에 걸쳐서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네.
전 집권 기간에 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수보다 많은 겁니다.
예.
그만큼 올 한 해 말하자면 핵무력 완성에 김정은 위원장이 매진했다는 의미고요.
네.
실제로 그 연말에 보면 미국 언론들은 2017년 한 해가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승리의 한 해였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적어도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의 핵 무장을 갖춰나간다라고 하는 목적 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과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핵탄두의 소형화 또 경량화 그러면서 이제 폭발력은 강하고 또 나가서 이제 그 운반 수단이 이 장거리 로켓에 장착을 해서 대기권으로 날아갔다 다시 들어올 때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완성을 하면 그것이 이제 그 핵무력 완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 정치 외교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도 이제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때가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한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그 6차 핵실험 이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탄 ICBM의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이제 북한은 주장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실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해온 핵실험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규모가 컸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그 핵실험의 그 규모가 그 일본 히로시마에 그 미군이 투하했던 그 원폭보다도 그 굉장히 강해서
네.
그러니까 TNT의 5만 내지 10만 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언론들은 그것이 만약에 가령 서울에 떨어진다고 하면 1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도 하고 있곤 한데요. 어쨌든 이 북한의 이번 그 핵실험은 ICBM 장착용 수소탄, 수소폭탄급의 탄두가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면 그게 아마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뭐 미국까지 멀리 쏘아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무기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정말 북한의 주장대로 이렇게 완성이 됐느냐 이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핵무력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 ICBM 시험 발사를 한 걸 보면 거리상으로는 사실 8,000마일 그러니까 13,0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 13,000km면은 북한에서 발사해서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전에서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학적인 기술적인 말하자면 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그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로켓이 날랐다가 대기권 내부로 다시 진입해서 목표물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 이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흔들림과 고열을 견뎌내야 하는 것인데요.
예.
북한은 이 실험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점이 그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종말 단계 유도 장치인데요. 말하자면 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후에 안정적으로 탄두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열뿐만 아니라 상당한 진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요.
예.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지 않은 만큼 이 종말 단계 유도 장치도 아직 입증된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사거리는 북한이 분명히 확보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아직은 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치적인 함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될 때는 이것이 사실 레드라인입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여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이는 안 되는 예. 그런 레드 라인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전 점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은 이 그야말로 북한이 이런 핵무력을 완료하기 전에 뭔가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북한이 정말 핵무력을 완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는 이제 검증이 필요하고 또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건 북한이 뭐 최근 1년 동안에 핵무력 완성으로 가는 그 속도나 그 개발 단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속한 것만큼은 많은 뭐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핵무력 완성까지 어느 정도 시점이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 레드라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 그 관리가 고위 관리가 그 레드라인이 될 때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곤 한데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예.
아까 그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또 정확하게 그 유도하는 그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어쨌든 이 가장 큰 과제는 재진입 문제
예.
이것이 되는 날이 아마 완성된 그런 그 때로 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될지 그건 이제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2018년에도 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발이 계속 또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도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이 그 화성 15 발사로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일단 선언은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북한이 무한정 그냥 뭐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그 어떤 시점을 자기들도 정해놓고 추진을 네.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해볼 수 있는데
예.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이 이제 그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니까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집권하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과시를 하고 싶어 할 텐데 물론 거기에 이제 경제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 이때도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고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때로 잡지 않을까. 그런다면 아마 2008년도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둘 것으로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잠시 들려드렸었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다루겠다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는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내년 초면은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2, 3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외교안보 최우선순위로 다룬 겁니다.
네.
그 전만 해도 이런 긴박성은 없었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그러나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이었는데
예.
매티스 국방장관이 자신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매티스 장관은 아직 외교의 여지가 더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북한이 아직도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매티스 장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직은 대화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미국 행정부 내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근거는 다른 고위 당국자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맥마이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레이스의 종착점은 어디냐?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추게 되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예.
이 시점대까지를 미국은 그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제재나 압박이 됐던 아니면 대화가 됐던 계속해서 말하자면 해결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끊임없이 올 한 해 동안 미사일 발사 등을 했던 북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핵무력 완성에 도달한 건지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안보리에서 4건의 대북 제재를 채택했는데요. 안보리 의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네, 지난 12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직후에 안보리 의장국 의장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뭐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397호인데요.
예.
그 2397호는 말씀하신 대로 올 들어서 네 번째 대북결의였고요. 또 이 2397호는 북한의 지난 11월 29일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유엔의 대북 제재 관련해서 2397호가 이제 통산으로는 북한에 관한 10번째 안보리 결의였는데요.
예.
핵심적인 것은 말하자면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국으로부터 넘어가는 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은 이 부분을 말하자면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2397호에서도 여기에 대한 중단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다만 그 말하자면 상한선을 400만 톤으로 규정해서 원유 공급을 한 해 400만 톤 이상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점이 눈에 띄고요.
예.
유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가 애초에 북한으로 넘어갔던 거에 비하면 줄어들어서 50만 톤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도 앞으로 2년 안에는 전부 다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안보리의 결의를 종합하면 북한이 그 대외 교역의 사실 90%를 중단시킨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미국의 니키 헬리 대사도 그렇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제재가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네.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올 것이고 실제로 북한은 이미 그런 거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보 말하자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끝으로 그러면 이걸 좀 짚어보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해 주신 게 역시 제재의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어느 정도로 그 제재를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여러 가지 제재가 나올 때마다 형식적으로는 동의도 하고 또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아무리 그 골치를 썩이는 어떤 존재라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또 그런 중국으로서는 또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예.
또 그 양쪽을 다 이렇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그 대북 제재에 관한 그 결의가 나올 때 그 거기에 동의하고 또 제재를 실제로 하고 이런 것을 좀 보이긴 했는데 북한은 이제 거기에 굉장히 반발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그 정부 대표가 왔을 때도 아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지도 않은 그런 또 전례 없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하게 그 이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그 좀 미흡한 점이 있죠.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완전히 그걸 또 북한을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하나는 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것이 미치지 않는 어떤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예.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긴 국경선 그것도 얕고 좁은 그런 강을 끼고 있는 그런 국경선이 많은데
예.
거기에는 아무리 경비를 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저 빨래하러 가면 바로 그게 국경선이 있는 그 물가인데
예.
거기에 잠깐 가서 돈 벌러 간다고 갔다 오고 그러면서 보따리 장사가 되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이 장마당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마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막을 수는 과연 있을까 그것을 중국이 그 막을 수도 없고 북한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중국이 이행을 하는 것 같지만
네.
100% 가령 미국이나 이런 또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만큼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2017년 올 한 해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뉴스 포커스 이 시간에서는 올해 북한과 관련한 주요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입니다.
Jugan Sport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2017년 스포츠계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월드컵 축구 조편성이나 러시아 대표팀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같이 새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7년 발생한 세계 스포츠 굵직한 일들 되돌아보겠습니다. 새해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나갈 32팀이 확정됐습니다. 조편성까지 마쳤는데요. 먼저 A조에는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우루과이가 배정됐습니다. 여기서는 러시아가 안방에서 뛰는 2점을 살려서 무난히 16강에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B조에는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한 대 묶여서 주목받는 가운데 모로코와 이란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C조에는 프랑스와 호주, 페루, 덴마크, D조에는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가 배정됐는데요. D조에는 남미와 유럽,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강자들이 몰려 있어서 가장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E조에는 브라질과 스위스, 코스타리카, 세르비아가 묶였고요. F조에는 독일과 멕시코, 스웨덴에 이어서 한국이 자리했습니다. 또한 G조에는 벨기에와 파나마, 튀니지, 잉글랜드가 배정됐고 마지막 H조에는 폴란드와 세네갈, 콜롬비아와 함께 일본이 속했습니다. 미국의 전문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번 월드컵 조 추첨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전처럼 강팀들이 한 곳에 모인 죽음의 조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각 조마다 강팀과 약팀의 균형이 잘 잡혔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조합이 잘 된 조로는 전통의 강호 독일과 상대적 약체로 꼽히는 한국이 함께 있는 F조가 꼽혔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는 북중미 축구 강호로 꾸준하게 본선에 나갔던 미국이 탈락하고 수비 축구의 대명사로 네 번이나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이탈리아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변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빠진 32팀 가운데 과연 누가 세계 축구 최강자의 자리를 차지할까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시리즈에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1962년 창단 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최종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저스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속에 진행된 마지막 경기, 극적으로 애스트로스가 이기면서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첫 월드시리즈 우승은 시기적으로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2017년 여름 휴스턴 일대가 허리케인 하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에 복구가 한창이었기 때문인데요. 피해 때문에 낙심하고 재건 작업에 수고하던 휴스턴과 텍사스 주민들은 연고지 야구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위안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We have been addressing the participation of Russian athletes here in the Olympic Games.
러시아 선수단의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국가 주도로 불법 약물 사용을 지속한 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서는 것은 허용한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밝혔습니다. IOC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러시아 당국이 개인 출전을 막아서 평창올림픽을 보이콧,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겨울 스포츠 강국 러시아의 불법 약물 파동이 자칫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에 찬물을 끼얹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물 검사를 통과한 선수들을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이콧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에 개최국 한국에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 빅토르 안, 안현수가 올림픽에 나설 수 있게 된 데 주목했습니다.
The allegations were very serious and as mentioned the WADA president immediately announced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commission.
러시아 출신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에서 몸에 국기를 달 수 없는 것은 물론 중립적인 복장으로 경기에 나서야 됩니다. 경기복과 관련 용품, 장비에 러시아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을 함께 사용할 수 없고요. 나라 이름 대신 러시아에서 온 선수라는 뜻의 OAR이라는 표기를 부착합니다.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미국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아일랜드 출신 종합 2종격 투기 UFC 선수 코너 맥그리거의 대전은 권투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유료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메이웨더는 무패 전적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권투 선수이고 맥그리거는 UFC 최고 인기 선수 중 한 명인데요. 권투와 2종격 투기 강자가 벌이는 세기의 대결로 꼽혔습니다. 두 선수의 대전료는 총 1억 3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경기장 입장료와 중계 시청료, 해외 방송료 등을 포함해서 경기 수익이 6억 달러를 넘긴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경기 결과 메이웨더가 10회전 만에 이기면서 50전 50승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맥그리거는 대결에서 졌지만 2018년 새해 필리핀의 권투 영웅 매니 파퀴아오와 맞붙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퀴아오는 필리핀의 현역 상원의원인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세계 최고 역사의 테니스 대회 윔블던에서는 스위스 출신 로저 페더러가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페더러는 14년 전인 2003년 처음 윔블던을 제패한 뒤에 2012년 대회까지 앞서 7번이나 우승컵을 안았는데요. 이후에는 잦은 부상이 겹치면서 기량이 쇠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35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올해 5년 만에 다시 윔블던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35세 윔블던 우승은 미국의 아서 애쉬가 보유했던 최고령 우승 31세 11개월 기록을 뛰어넘은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사전 순서입니다.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UFC란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권투와 레슬링, 유도, 태권도 이렇게 각각 다른 격투 종목 선수들이 맞붙는 시합을 이종 격투기라고 하는데요. UFC는 이종 격투기 3대 대회 가운데 하나로 최고 격투 챔피언 대회를 뜻하는 영문 약자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열리고 가장 저변이 넓은데요. 나머지 두 개 주요 대회 K1과 프라이드 FC는 일본에 기반을 뒀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2017년 세계 스포츠계 주요 뉴스 되돌아봤고요. UFC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격투에 나서는 사람이 사랑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피터 세트라의 Glory of Love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night it's very clear as we're both lying here. There's so many things I wanna say. I will always love you. I would never leave you alone. Sometimes I just fall.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월드뉴스
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당국이 북한의 석유 제품을 넘긴 의심을 받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 운반선을 평택항에 억류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한국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파나마 선박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3755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관계 당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박을 억류한 것이 공개된 것은 며칠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북한 연계 의심 선박인 파나마 선적의 5,100톤급의 유류 운반선 코티오와 관련해 지난 21일 평택 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어 평택 직할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 선박을 입출항 허가 선박으로 정하고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선박의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과 미얀마인으로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과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르두 마을에서 어제 경찰과의 충돌 중에 적어도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은 오늘 지방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사태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두 명이 사망한 이란 중부 로레스탄주의 하비볼라 코자스테프르 부지사는 오늘 국영TV와 인터뷰에서 경찰과 보안군이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속에서 혁명의 적과 타그피리 단체들, 외국 요원들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압돌라흐만 라흐마니 파즐리 내무장관은 이날 국영TV에 발표한 성명에서 질서를 교란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반정부 시위는 식품 가격 폭등과 높은 실업률에 의해 촉발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르주에서 전주지사 장례식을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주정부 대변인은 BOA에 적어도 1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대부분은 민간인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보도들은 이번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었습니다. 아직 이번 폭발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카불의 시아파 문화센터에 대한 공격으로 41명이 사망하고 80명 이상이 부상한 지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중부지방에서 오늘 아침 버스 사고로 적어도 3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AFP통신은 나쿠르와 엘도레트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부시아를 출발한 버스가 나쿠르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12월 한 달 동안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신문인 더 스타는 사고 당시 버스가 반대쪽 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새해 전야 축하 행사가 열리는 타임스 스퀘어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자들은 2018년에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볼드랍 행사를 보기 위해 약 100만 명이 타임스 스퀘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타임스 스퀘어 주변에 1,000대 이상의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고 기록적인 숫자의 보안 당국자들이 순찰에 나섰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건물들에 저격수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타임스 스퀘어로 들어가는 방문객들은 금속 탐지기와 보안견 등 두 차례 검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는 콘크리트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보안군이 예정된 시위를 막기 위해 킨샤샤의 가톨릭 교회에 최루가스를 발사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조셉 카빌라 대통령 반대 시위를 위해 교회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카빌라 대통령의 사임 거부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